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애미야 상 차려라. 남자가 어디 주방을? 추석 같은 명절이면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시대가 변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명절에 여성들만 상 차림 등 가사를 도맡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화제로 떠오르곤 하는 명절 증후군의 배경에는 이런 식으로 뿌리박힌 오래된 성차별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텐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추석에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와 성차별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는 역시나 명절 상차림 준비 등 여성들만 하는 가사 분담이 뽑혔고요. 그 밖에도 결혼 간섭, 여자가, 남자가 하는 식의 성별 고정관념이 2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성들만의 불만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과는 그게 아니라 남성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왜 아니겠어요? 장거리 운전에 벌초, 힘쓰는 일 도맡아야 하니까 남성들도 고달프긴 마찬가지겠죠. 뭐든 함께 거들고 나누면 서로가 편해질 텐데 말이죠. 9월 18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18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964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영남의 모란동백 전해드렸습니다. 9646번 쓰시는 분이요. 일주일 후면 저희 남편이 고희를 맞이해요. 40년 가까이 같이 살았지만 지금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같아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조영남의 모란동백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40년을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고 멋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말 부럽습니다. 남편분의 고희 제가 일주일 먼저 축하드리고요.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추석에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 또 성차별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170명이나 되는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명절에 여성만 하게 되는 상차림 등 가사 분담을 1위로 꼽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뭐 이걸 조사를 꼭 해봐야 하나 싶을 만큼 당연한 결과긴 한데 조사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남녀 응답자가 그 성차별 문제 행동과 문제 언어의 순위를 비슷한 비율로 뽑았고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성차별 언어로 지적된 내용 중에 남편의 가족들은 시댁으로 높여 부르고 부인의 가족은 처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냥 중립적인 표현으로 시가, 처가 이렇게 부르자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해요. 진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쓰던 표현인데 듣고 보니까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이 명절에 대한 부담 또 서로의 갈등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켈로이드 피부로 인한 흉터 치료, 또 고막 천공 등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치과 전문의와 함께 구강 노쇠 정도를 보면 사망 위험도를 알 수 있다는 최근 일본 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갓 수확된 햅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1485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8세 여자입니다. 2년 전 위암 수술을 한 자국이 지렁이처럼 도드라져서 자극이 되고 불편합니다. 성형 수술을 해도 낫질 않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 왜 흉터가 빨갛게 도드라져서 올라오는 그 켈로이드성 맞습니다. 피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켈로이드. 켈로이드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비대 흉터, 비후성 반응, 하이퍼트로픽 스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다치거나 손상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아물고 재생되는 경과를 밟잖아요.
네.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툭 튀어나와서 비대한 흉터로 보이고 그게 확장되게 되면 켈로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켈로이드가 생기는 거는 무엇 때문이죠?
켈로이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개개인의 살성이라고 하죠. 피부 소인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상 깊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고요.
네.
사실은 이 관절 같은 부분 있잖아요. 잘 움직이는 부분, 또 이 목, 턱, 이런 장력이 있는 부분에서 쉽게 흉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더 원인이 된답니다. 이를 등이나 이런 부분처럼 피부가 잘 안 움직이는데 팔꿈치, 무릎,
네.
목, 이런 부분은 탄력이 있잖아요. 이런 데 성처가 생기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웬만하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켈로이드인지 몰랐다가 켈로이드를 확인하는 게 귀 뚫고 나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크게 부풀기도 하더라고요.
아, 부풀어서 마치 진주처럼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수술해야 되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제왕절개 되는다 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수술 단계에서 저는 켈로이드성 피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
회복 단계에서부터 흉터 방지를 위한 처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술에 있어서 가슴이나 턱선 이런 데는 진짜 여드름 잘못 자잖아요.
네.
켈로이드 여름 되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얼굴이. 그래서 염증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재빨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그래서 위암 수술한 자국이 계속 옅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성형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성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켈로이드가 예를 들어서 이마에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켈로이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성형외과에서 잘라냅니다.
아.
잘라내고 미세 모합하고 잘라내고 미세 모합하고
조금씩 모아주는
그래서
거군요.
한꺼번에 훅 달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위암 수술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옷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미용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천천히 한 번에 훅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조금씩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켈로이드를 없애는 방법은 뭐 수술을 통해서 조금씩 잘라내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우선은 이 부분에다가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놔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씁니다. 몇 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네.
몇 번에 나눠서 2, 4주 간격으로 몇 차례.
아.
경우에 따라서 수십 차례 반복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V빔이라고 하는 혈관 데이지를 통해서
네.
그 부분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흉터의 붉은색도 완화되면서 흉터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안전하고 예를 들어서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잘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서 예비시술을 해보고 그리고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535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다친 적이 없는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막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고막 천공입니다. 고막은 이 내이와 중이 웨이도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소리길이라고 하는 웨이도와 중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작은 떨림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제 음파가 전달이 돼서
네.
고막을 흔들거든요. 흔들면 그것이 우리가 세 개의 뼈가 진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생겨 있어서
네.
내가 충분히 음파를 보냈는데 음파에 대한 떨림이 적어지거나 또는 구멍이 진짜 고막이 다 녹아버려서 중이염도 나 그러면은 제가 보내는 음파가 기계적 신호로 변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간혹 안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막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고막이 찌르는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기침할 때. 에취 하면서도 고막이 터져 나갈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중이염을 오래 알아서 중이 안에 있는 고름 때문에 고막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이 나는 경우. 그 외에는 목욕하고 나서 귀 좀 한번 청소해 볼까? 이러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
네.
그 외에도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충격.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귀에다 야 소리 지르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막이 찢어지면 바로 이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우선 찢어지면 통증이 옵니다. 잘합니다 제가.
네.
찢어진 적이 있어. 충격으로 왼쪽 고막이 다친 적이 있어서
네네.
한 2, 3일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장 답답한 게 오른쪽은 들리는데 왼쪽이 뻥하게 마치
물 들어간 것처럼.
물 들어간 것처럼. 또는 우리가 그 헤드폰이라고 하죠.
네.
예, 그걸 끼고 있는 것처럼 밖에 사람은 들릴 듯 안 들릴 듯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충격으로 찢어진 거라 붙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고막이 찢어진 게 만약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또는 손상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영구적인 청력 감소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찢어졌으면 바로바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찢어진 고막은 그러면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붙여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가요?
우선 저처럼 외부 충격으로 한 경우에는 붙여지는 시술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 그 안쪽에 세균이 감염된 경우에는 일단 항생제 치료 등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고름 등이 말라서 없어지면요 살살살살 자기가 다칩니다. 그런데 이 얼마간의 치료를 받아도 중이염 등으로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고막 재생을 위한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을 받는 10분 중에 9분은 성공적으로 네, 고막이 재생되고 회복된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병원이 너무 늦게 오면은 고막을 이렇게 재생해서 붙일 것도 없고요. 인공 고막을 붙인다고 해도 그 기능이 원래랑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안 들리고 혹시 구멍이 났다 그러면 바로바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650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나이가 63세인데요. 혀가 자주 뻣뻣해지고 아픕니다. 좋은 치료법이나 또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혈염이신 것 같죠?
맞습니다. 혈염이 생기면 혀가 붓거나 혀의 표면에 하얗게 털이 난 것처럼 설태가 끼죠. 그리고 혈의 유두라고 맛을 느끼는 부분이 오돌도돌했던 표면이 매끈하게 보이게 됩니다. 먹을 때 통증을 느끼고 맛을 느낀 혀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막 달짠달짠 달고 짜고 화끈거리고
네.
똑같은 걸 먹어도 그렇고요. 또 내부 침이 좀 분비가 줄면서 이 감염에 대한 예비가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면 놀라실 텐데 혀의 곰팡이가 핍니다. 진균성 감염이 올라갑니다.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네.
만성 설염이나 궤양 등이 발생해서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이 이상해서 진행되는데 담배나 기타 암성 물질에 노출돼서 설염이 생긴 경우에는 설암으로도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흔한 게 피로로 인한 면역성 저하가 가장 많대요. 그래서 보통 위배 이상 상태가 되지 않거나 임신 등으로 인해서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영양 실조 또는 우리가 채소를 안 먹는 습관 등으로 비타민 B12번째나 철분, 엽산 등이 결핍될 때 많이 나타나고요. 또 치과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나친 음주와 흡연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구강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네. 너무 열심히 닦으면 면역력도 다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가글 액등을 너무 자용을 하게 하면 네. 오히려 설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렘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과적 치료나 또는 내분비적 치료 또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아서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 그냥 열심히 그냥 계속 칫솔질만 하는 게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제 왼쪽 귀에 작은 가로막이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지나가는 가로막인데 중이와 외이도를 연결시켜주는데요. 네. 이것이 하나의 막치 우리가 장구라고 하죠. 장구 둥둥둥둥 울리는 그런 소리 울림 막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3326번 쓰시는 분이 오늘은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시댁 가서 시부모님, 동서 내외 또 시누이 내 모두 모여서 점심 함께 할 거예요. 19일 내일이군요. 내일이 어머님 팔순이어서 가족 여행권에 대해서 의견도 나눌 겸 해서 모이는 건데요. 그동안 일에 빠져서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어린애 마냥 설렙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홍석현님도 이승기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곡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봤던 기사에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사 제목에 노인의 입속을 보면 사망 위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8월 말에 열린 한국 노인 노세 코호트 사업단 세미나에서 동경대 카치야 아이지마 교수가 구강 노세라는 개념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구강 노세란 씹기, 삼키기 등 구강 기능의 저하를 말하는 것으로 구강 노세 정도에 따라 전신의 노세 정도를 예측하고 사망 위험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네.
노인이 노세하면 체력과 인지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면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쇠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이지마 교수는 노쇠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야 노쇠에 빨리 대처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까지 건강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이지마 교수가 말하는 구강 노쇠 정도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측정 지표가 있나요?
네. 이이지마 교수가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가지 항목을 자가 진단하는 것으로 구강 노쇠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이지마 교수팀은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그 여섯 가지 지표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지 없는지, 씹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졌는지 아닌지,
네.
타 발음을 1초에 6번 이상 할 수 있는지, 혀로 입천장을 세게 누르는 게 힘이 드는지, 딱딱한 음식을 보면 씹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체를 삼킬 때 사레가 자주 걸리는지 등을 문항으로 개발해서 구강 노쇠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2천여 명 이상의 노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네. 구강 노쇠 노인은 여섯 문항 중 한 문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4년 후 사망률이 2.35배 정도 높았고요. 한 개에 해당하는 노인에 비해서는 1.88배로 높았습니다.
사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관이 많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치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또 한번 놀라운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게 그 여섯 가지 항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강 건강으로 보는 노쇠 위험도인데요. 첫 번째가 입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20개가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
네.
그 치아의 개수가 20개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씹는 능력. 그래서 음식을 씹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타 발음을 1초에 6회 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혀 끝으로 입천장을 세게 누를 때 힘이 들어가는지 힘이 붙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보면 씹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액체를 삼킬 때 사레가 들린다고 하죠.
네.
그런 게 자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강의 문제가 전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는 하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망의 위험과 연관이 되는 건지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구강 노쇠가 있으면 음식을 잘 씹지 못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영양 흡수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잘 못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신체 전반 기능에 악영향을 끼쳐 노쇠를 촉진하고 사망률을 높였을 것이라는 게 이이지마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뭐 다른 몸의 기관도 퇴화를 하듯이 구강 노쇠가 뒤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구강 상태와 노년기의 구강 상태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면요. 노년기의 구강 상태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선 노화로 인해서 저작근의 기능이 감소되어 저작 효율, 그러니까 씹는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입술 위치의 변화로 구각 구순염이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혀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음 문제라든가 음식을 삼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각 기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액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 입이 자꾸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입속 점막이 건조해지고 두께가 얇아져 통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치아와 관련해서는 잇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치아 내 신경 조직이 퇴화되고 범랑질이 얇아져서 치아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두워지죠.
네.
또한 오랫동안 치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가 닳아서 이 길이가 짧아지고 씹는 면이 평평하게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화 현상이 다 그렇겠지만 일단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네.
그만큼 일단은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네. 치아만 놓고 보면요. 치아 마모가 일어나 치아의 겉을 이루는 범랑질층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상하질층은 더 무르기 때문에 빠르고 깊게 파여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가 평평하게 닳아있는 분이라면 질긴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치아의 마모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 또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치아 상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치아 상실의 이제 큰 두 가지 원인이 충치와 풍치인데요. 노인에 있어서 충치는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발생하는 인전면 충치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치간칫솔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도포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기를 권유드리게 되죠.
치아를 잘 유지하는 건 씹는 능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빨리 보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치아 상실 후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인접치아와 대합치아의 이동이 일어나서 치열이 흩어지게 되면서 삐뚤삐뚤해지는 원인이 되고 치아 상실로 저장 능력, 즉 씹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치아 상실 시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등의 치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노년층에 있어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로 구강 건조증도 있잖아요.
네.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씻어냄과 동시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구강 내 형기성 박테리아의 과도한 증식도 막아주죠. 그런데 이런 침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안이 지나치게 건조해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저작 활동도 어려워지고 미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구강 내 점막에 상처가 나기 쉬워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 분비가 잘 안 되면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 및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할 경우에는 구강 내 상처의 혈액 흐름 속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심혈관계 질환, 치매, 폐렴 등 전신 질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하루에 물을 6잔 정도 입안에 골고루 헹구면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네.
평소에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입안을 물로 적시는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과일이나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면 뇌에서 침 분비가 좀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샘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일리톨 껌 같은 것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침샘 주변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구강 체조에는 입을 벌리고 닫는 운동, 혀를 움직이는 운동, 입술 주위 근육의 탄력을 높이는 운동, 침샘 자극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입 주변과 혀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운동은 혀와 턱 및 침샘의 노화를 늦춰주고 침샘 자극 운동을 통해서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을 토대로 구강 노쇠의 정도를 보며 사망 위험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208번 쓰시는 이영자님이요. 반갑습니다. 늘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 가득 담아주세요. 신청곡 윤도현의 사랑투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2208번 쓰시는 이영자님이 신청하신 윤도현의 사랑투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벌써 햅쌀 출하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들리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밥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말도 밥 먹었냐는 인사를 그렇죠. 하죠.
식사하셨어요로 네. 시작하죠.
밥이 중요한 나라고 뭐 사람들이 뭐 밥값해라. 뭐 밥벌이다 뭐 이런 이 밥에 대한 사실 그 단어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밥 하면은 뭐 물론 보리밥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쌀밥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쌀이 이제 그만큼 한국인의 주식이다 이렇게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이 세계에서 이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출토된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1998년에 이 충북 청원의 소롤이라는 데서 이제 벽 고대 벽시가 출토됐는데
네.
이게 그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한 15,000년 전 것으로 그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벽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실은 밝혀졌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거 고대의 이런 그 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또 뭐 유전자 측정으로는 중국 것이 더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지 간에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게 소위 동아시아 이쪽이 이제 쌀과 가장 많이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쌀밥을 실컷 먹게 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뭐 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소위 민중들이 이제 쌀밥을 먹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조선 영조 때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쌀밥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때 이렇게 특별한 때만 먹던 건데 이게 소위 그 이양법, 그러니까 모내기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됐다고 그러고
네.
그 뭐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쌀이 부족해서 뭐 쌀 막걸리를 금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60년, 64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혼식, 분식을 막 강제로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흰 쌀밥을 학교에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선생님께 혼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런데 이게 1971년에 소위 이제 통일벼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쌀 부족 국가에서 이제 탈출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는 이걸 정부미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 통일벼라는 게 사실은 자포니카 종이랑 인디카 종이라는 이 두 가지 종을 교배를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수확량은 높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식감이 좀 그렇게 그 우리나라 입맛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80년대 후반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포니카 종하고 인디카 종이라는 게 뭐죠?
이 쌀이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품종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포니카가 이게 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일본 쌀이라는 뜻인데 이게 학명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찰진 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에서 먹는 그 찰진 밥이 이제 자포니카 종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안에 그 아밀로펙틴이라는 게 이제 함량이 높아서 이제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주는 거고 인디카 쌀은 아마 뭐 옛날에 안남미라고 불렀는데 월남쌈, 월남쌀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인도 음식점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길쭉한
맞아요. 네. 부슬부슬한
네,
밥.
그렇죠. 부슬부슬 뭐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 밥알이 이렇게 좀 너무 부슬부슬해가지고 네. 좀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하고요.
그래서 뭐 인도나 태국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네. 인디카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인디카 종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인디카 쌀을 훨씬 더 많이 먹고요. 이제 동아시아 쪽 3국이 이제 그 자포니카 쌀을 주로 네.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벼는 이제 예전에 그 서울대 농대 교수셨던 한 교수님이 이 두 가지 종을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이게 병충해도 강하고 또 수확량이 좀 높아서 그랬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인디카 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약간 그 푸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쌀을 이렇게 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하얀 백미보다 오히려 현미가 더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보통 쌀은 우리가 밀은 이렇게 그 분쇄를 해가지고 이제 분식으로
네.
가루를 내서 먹지만 쌀은 도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정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결을 벗겨낸다는 뜻인데 이 결을 얼마나 벗겨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무슨 뭐 몇 분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쌀을 사시면은 5분도 미도 있고 뭐 7분도 미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안 벗긴 게 현미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백미는 10분도 미거든요. 그래서 백미를 사셨다고 그러면 이제 10분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1kg 중에 그러니까 100g 중에 한 8g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현미가 좀 식감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안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현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백미는 다 탄수화물인데 현미
네.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거의 씨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지방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그래서 고른 영양을 위해서는 이제 현미가 더 좋다 이런 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반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밥만 먹는 건 아니고 반찬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 그런 성분들을 섭취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밥을 먹는 양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현미를 먹는 게 여러 가지로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미에 있는 이제 백미에 없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씨눈에 있는 성분들.
네.
그래서 뭐 감마 오리자놀이나 뭐 옥타코사놀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좀 들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뭐 파킨슨병을 혹시 좀 더 이게 호전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약간 초기적인 연구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들어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서요.
아.
이게 뭐 쌀 100kg에 한 1g 정도 들어 있을 정도의 양이라서 이제 그 이게 뭐 그 병을 막 고쳐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네.
뭐 좀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한 날 하얀 쌀밥을 먹었다면 요즘에는 진짜 쌀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쌀을 가공한 식품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이 혼분식 같은 게 다 폐지되고 사실은 쌀 막걸리 쌀이 모자라니까 이걸로 술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쌀 막걸리 못 만들게 하고 그랬다가 이것도 이제 90년대에 다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나 뭐 이런 가공 제품을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오히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쌀을 근데 아직도 쌀은 주로 밥으로 섭취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밀가루는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소위 가공 적성이 좋아서 면이나 뭐 이런 걸 만들기가 쉬운데
네.
쌀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면 같은 걸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게 쫄깃쫄깃한
그렇죠.
식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밀가루랑 섞어 가지고 이제 뭐 제품이 나오거나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 떡이라든지 뭐 죽이라든지
그렇죠.
과자 뭐 식혜 같은 음료수 뭐 이렇게 이제 다각화를 되게 모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쌀을 이제 쌀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처럼
네.
섞어서 쓸 수 있게 가공식품에 사용해 볼까 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쌀 대신에 기능성 쌀이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쌀을 사러 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현미, 백미 뭐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뭐 좀 빨간색 쌀도 있고 약간 그 감귤색이 나는 쌀들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사람들에게 큰 각광을 받았던 건 사실 이 황금살이라고 골든 라이스가 처음 개발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 굉장히 유명한 전어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소위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 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GMO는 로 쌀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은 상용화돼서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쌀은 이제 처음에 나와서 각광을 받다가 들어갔고 최근에는 벼에다가 안토시아닌 색소 황산화 성분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좀 많은 쌀들을 개발하려니까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사실 검은 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소위 그 안토시아닌이 있는 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흥미가 소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은 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소위 쌀 표면에다가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약간 코팅시키는 그런 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플라보노이드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피막으로 입혀가지고 이걸 강화미라고 하는데 뭐 감귤살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붉은 그 곰팡이로 뭐 발효한 홍국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 뭐 다변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예.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한국 분들은 이 하얀
그렇죠.
네, 그
윤기나는
네, 그 밥에 대한 약간 그 향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고막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